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의 서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내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르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길을 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이 부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한 17살쯤 된 남자 학생인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난폭해졌다는 거죠. 유리창을 다 두드려 깨고 차 한 장을 뚫어 부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지나가는 여자 눈을 찔렀는데 천만다에 눈 밑에 찔려가지고 눈이 안 상해 다행인데 돈을 물어주고 이제 또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 교회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 이 학생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얘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학생도 자기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데 자기 힘 가지고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지 그러니까 예 목사님 맞아요 저 그래요. 내가 이제 그 학생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래 막 부수고 때리고 난 뒤에 후회하지. 예 목사님 후회해요. 너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자꾸 그렇게 되지. 예, 그래요. 그 학생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학생을 막 끌고 그렇게 하면 학생하고 후회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학생을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속엔 어떤 힘이 너를 끌고 다니며 나쁘게 행동하게 하는데 너는 그 힘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 네가 그거와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네가 예수님이 네가 확실하게 죄사 한번 거듭나면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학생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에 돌아갔는데 그 이튿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가 기차 안에서부터 너무 변했다고. 근데 얼마 지났는데 엄마가 또 전화해서 아 목사님 그런데 다시 귀신이 들어갔다고. 아 그렇지 않은 거라고. 괜찮다고. 아 한번 또 뚫어부수다. 아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이 세상에는 힘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힘의 원리 어떤 것이냐면은 둘이 줄을 잡고 당기면 누가 끌려옵니까? 약한 사람이 끌려오고 힘센 사람이 끌어당기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튼튼해 보여도 힘이 없으면 끌려가고 힘센 사람이 끌어당기면 끌려가게 이게 힘의 원리예요. 보통 자동차 그 몇 마력이냐 그러죠. 버스 그 이거 몇 마력이요? 물으면 350마력이에요. 350마력 가지고 어떻게 버스가 힘껏 달리겠어요? 그런 얘기들 하지요. 그 마력이라는 건 이제 힘을 말하는데 말 한 마리 힘을 1마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버스는 말이 한 350마리가 끄는 정도 돼야 버스 잘 끌려 잘 간다 그러더라고요. 350마력.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버스가 당겨도 300마력 버스하고 500마력 버스가 당기면 300마력 버스 끌려가게 말이 아무리 당겨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정말 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각오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보다 더 큰 어떤 힘이 막 끌려가면 내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낚시 끝에 추를 달고 줄 끝에 추를 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늘 몇 개 달고 미끼를 가지고 빙빙 돌려 팍 던집니다. 그럼 낚시가 쭉 멀리 떨어지면 막 감잖아요. 가면 막 거기 다가오는데 물고기가 보니까 아주 맛있는 게 막 도망을 가거든요. 저 따라가자 막 물면은 물고기 눈에 미끼밖에 안 보이는데 미끼 속에 숨어 있는 바늘이 물고기 주둥이를 꽉 끄다며 그때부터 물고기가 아무리 안 날라 그래도 낚시꾼이 리를 감으면 끌려오게 마련이에요. 아, 너 끌려가면 안 되는데 나 끌려가면 죽는데 나 끌려가면 남비에 들어가는데 안 되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박원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는 냄비에 들어가서 보글보글 끓여져 그 다음에는 사람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어떤 힘을 가진 어떤 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휘어잡아버리면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처녀 때 그 동네에 사는 다리 병신하고 결혼하였어요. 이 부인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근데 그 다리 병신은 너무 가난하고 못생겼고 배우지도 못했고 친정에서 막 말렸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의 아내가 돼서 저 사람의 다리가 돼주고 저 사람의 팔이 돼주면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 남편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막 친정에서 부모님들이 말리고 난리가 나도 딱 그렇게 마음먹고 결혼을 했어요. 시집에 가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하긴 해요. 남편이 병신이긴 해요. 그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막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 부인이 웃으면 온 집안에 웃음 보따리가 터지고 시아버지도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부인은 생각하기를 가난하면 어때? 병심은 어때? 우리가 행복하면 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정말 이 부인은 진짜 행복했어요. 시동생들도 자기를 위해주고 시어머니 너무 따뜻해주고 그 모이면 그냥 막 적은 일도 웃고 재미있고 막 그래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행복을 줘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깨트려버리고 재산을 많이 줘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 재산 때문에 화를 입게 되고 그러는데 그 행복이 석달딱 갔는데 석 달부터 이 행복이 처참하게 깨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내가 매일 반찬 사러 시장에 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네가 가서 장을 봐와라. 이 며느리가 장바구니 들고 한 손에 돈을 들고 꿈꾸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잘 살진 못하지만 그래 가서 뭐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고 달걀도 사고 시아버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남편 좋아하는 반찬 사고 꿈을 꾸나 너무 행복해 노래를 부르면서 모처럼 이제 길에 나와가지고 보고 막 즐겁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집에 왔는데 남편이 막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가지고 여보 왜 이제 와 빨리 들어와. 근데 여자는 왜요? 웃으면서 왜요? 뭐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시끄러 빨리 들어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당신 오늘 누구 만났어? 혼나긴요. 그 아무도 안 만난단 말이야. 채소 장사요. 또 누구? 생선 장사요. 그리고 또 계란 장사요. 왜요? 왜 화가 났어요? 아는 여전히 웃었어요. 남편이 막 화가 났어요. 또 누구 만났어? 그리고 안 만났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문을 확 여니까 방문 앞에 그때 연탄 불을 때 연탄 집게가 있어요. 그걸 탁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대로 사정 아내를 때렸어요. 팔에 줄이 퍽 이렇게 막 시커먼 줄이 멍이 타고 이 여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매를 맞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한참 정신을 때리던 남편이 한참 정신 바짝 차고 깜짝 놀라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막 약을 갖다 발라줘 이 안에서 아무 이야기가 안 들려. 그날부터 그 집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만 보고, 며느리는 틈만 있으면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는데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면 막 딱 대문 밖에 딱 돌아서자마자 생각하는 거 싹 들어와가지고 남편을 괴롭히는데, 내 아내는 너무 예뻐, 내 아내는 너무 착해, 그래서 나 같은 병신에게 시집을 왔어. 근데 언젠가 밖에 나가서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갈 거야.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 같은 병신 뭐 하려고 나 같은 병신 곁에 있겠어? 그 남자를 따라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막 생각이 들어. 아내가 멋진 남자고 막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게 막 상상이 되고, 막 아내가 그 잘생긴 남자고 막 그 커피를 마시면서 웃으면서 깔깔깔 웃고 하는 그게 막 상상되고,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의 손을, 멋진 남자 손을 넣고 막 호텔로 들어가는 그런 게 막 보이니까 자기 마음을 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굴이 벌겋다라 이거 이따가 아내도 막 연탄찌개도록 때리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야, 내 아내는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내 아내는 안 그래 막 소리 질러도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밀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 마음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생각 좀 안 나야 하는데, 안 돌아야 하는데, 야,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벌게 다 연탄 짓게 들고 또 때리고. 어느 날 아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불러놓고 남편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에 잘난 남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진짜 멋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난 그 멋진 사람 안 좋고 정말 당신의 다리 때문에 절고 고생하는 그걸 보고 내가 당신의 다리가 돼주고 내가 당신의 발이 돼주면 당신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건데 당신은 내가 시집 왔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보, 당신 왜 나 좀 안 믿어요? 내가 멋진 남자 따라갈 거면 옛날에 따라갔지. 내가 다 두고 당신 왜 난 안 믿어, 여보? 남편이, 여보 미안해. 믿을게. 잘못했어. 내가 미쳤어.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이 너무 괴로워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괴로워해 내가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런데 며칠 뭐 또 연탄집게를 들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매를 안 맞아 딱 연탄집게 같이 딱 잡았어요. 내가 이른다 그랬잖아. 내가 이렇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집을 나고 이혼이 됐어요. 그 뒤에 그 남편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남편이 진짜 곱고 아름답고 착한 아내, 천사 같은 아내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탄이 우리 속에 내 아내 너무 착해, 순진해, 잘생긴 남자만 따라갈 거야. 그러면 난 다른 남자하고 손잡고 있는 거 막 미칠 것 같고 다른 남자하고 커피를 마시고 다른 애 손목을 잡고 막 호텔에 가는 상상이면 미칠 것 같아. 자기도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야. 인간이 참 약한 것이. 어떤 사람이 미우면 미움을 못 이겨내고 어떤 사람 의심을 하면 의심을 못 이겨내고 또 어처증이 있는 사람들 그 어처증 아닌데 아닌데 하면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어부증 있는 게 똑같고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주시오. 그 큰 부자가 둘째 아들이니까 유산이 굉장히 많았게 재산을 많이 얻었겠죠. 집도 이건 네 집이다. 이 땅 네 거다. 이건 네 거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버지에게도 재산이 있고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잘 지키고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아버지는 그냥 잘 점점 재산이 늘어가는데 둘째 아들은 먼 나라가 창기와 우리 재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주로 아, 저 기생이 다 빼가네. 아, 저 기생 그만 만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와이프란 젊은 청소년들을 만난 일을 그 청소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이프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마약하는 학생들 뭐 이런 게임에 빠진 학생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은 게임에 전자게임에 빠진 아이를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전자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알았을 땐 이미 늦어요. 부모가 알았을 때는 아들도 이미 내가 전자게임에 빠졌구나 너무 심하구나 그만해야지 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알게 돼요. 그래 학생들하고 발을 안 하려고 막 이를 안 물고 막 그래도 안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런 아들 보고 하지 마라 하면 막 화가 나죠. 아이들도요. 그래요. 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토박을 해서 집을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박이 다 날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다 떨어진 치마 입고 있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있고 채소 좋은 거 못 사고 다 막 싸구려 채소 그거 뭐야 버린 그 같은 그런 갖다 막 다듬고 있는 걸 보면 속이 상하는 거야. 내가 도박해서 집 안 날렸으면 저런 채소 추럭으로 사다 먹는데 아이들이 연필이 막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연필을 꺼다 막 깍지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도박만 안 했으면 아이들 연필 막 한 추럭 사줄 수 있는데 내가 미쳤어. 그는 어느 날 소먹이는 풀 썰어는 짝두에다 손가락으로 딱 잘라버렸어. 이 손이 없어야 도박을 안 하지.
그래 밖에 이상한 소리가 나 아내가 보니까 피를 남비를 줄줄 흘리고 여보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이놈의 손가락 때문에 도망 이게 당장 끊어 여보 그렇지만 왜 손을 끊어요? 그냥 안 하면 되지 손가락을 다 끊어 그랬는데 막 치료를 나왔어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난 뒤에 어느 날 남편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디 갔나? 아내가 막 계속 찾았어요. 없어요. 다 찾아봐도. 어디 갔지? 아내가 혹시 도박하러 갔는지 몰라. 아니야. 그러진 않을 거야. 손가락을 끊은 사람이 왜 가? 안 갔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 남편이 없으니까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 도박하고 있는 그 사랑방에 왔어요. 문을 확 열고 보니 남편이 화투장을 발가락에다 꼽아놓고 화투나 치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끊고 하나를 진짜 결심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자기 잘난 줄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놀면서 기생이 돈을 빼 아, 내가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뭐가 이제 배고픔이 찾아오지요. 추위가 찾아오지요. 더러움이 찾아오지요. 어려움이 오지요. 이 배고픔을 물리내치고, 더러움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내쫓을 만한 힘이 없으니까, 배고픔에 끌려다녀야 하고, 추위에 끌려다녀야 하고 벌벌 떨어야 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배고픔이 와도 아버지 집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이 아버지에게 쳐들어와도 아버지 집 앞에 왔다가 돌아가지 가난이 그 집에 못 오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더러움이 아버지 집에 못 들어오는데 둘째 아들은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양을 둘째 아들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양을 그렸고 아버지의 모양을 하나님의 모양을 아버지의 그림을 가지고 그린 겁니다. 하나님은 재난이 와도 하나님은 슬픔이 와도 하나님은 가난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둘째 아들은 가난을 물리치거나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제가 1969년 김천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방을 얻으려고 할 때 너 잘 알아봐야 한다. 방을 얻거든 계약은 하지 말고 놔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등기 열람을 해보고 담보 잡힌 집을 얻으면 전세 얻으면 금방 너 뺏긴다. 아버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고 좀 이렇게 제가 좀 못났어요. 예, 아버지 그러십시다 그래야 하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 제가 뭐 어린애입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제가 너무 거만하게 아버지 걱정하시는 걱정을 그냥 막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얻었는데 은행에 담보난 집을 얻었어요. 그 주인이 어느 날 은행에 집을 남기고 도망을 갔어요. 아침 먹고 보니 동네 사람들 뭐 모여가 웅성웅성 왜 그러네 모르니까 우리 바로 옆집에 주인이 살았는데 주인이 정무지소도 있고 공장도 있고 굉장히 부자였는데 어느 날 밤에 야간 도출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고 은행에 1968년 69년 그때 20만 원 주고 전세를 얻었는데 20만 원 웬만한 집을 살 돈이에요. 돈을 하도 못 받고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국민은행 김청 지점장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압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집은 오늘부터 은행 겁니다. 박형 나가줘야겠습니다. 내가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우리 식구는 많고 그때 결혼의 식구가 많은 게 아니고 같이 복음이라는 식구들이 참 많았는데 너무너무 막막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회를 간다고 막 성경책을 들고 대구로 나가려고 나왔었는데 가방을 또 나오는데 지점장이 왔어요. 박형, 내가 몇 번 와봐도 박형 없어서 오늘 아침에 찾아왔다. 예, 지점장님, 그렇습니다. 내가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지점장님, 제가 아직 방도 준비 못 됐고 지점장님께 드릴 때 말씀도 없어서 전 대구를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형 대구 가세요. 그렇게 하니 뒤 따라오더라고요. 터미널에 가서 버스표를 사니까 그분도 옆에 버스표 옆에 같이 앉아서 대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분 진짜 적극적이더라. 우리 전도하는 것도 훨씬 적극적. 그래 전도 따라다니면 전도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아. 버스가 김천을 떠나서 구미로 양목으로 외관으로 가는데 진장님이 당신이 그 어려웠던 이야기 쭉 하면 집을 빨리 비켜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 진영장님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어려우면 내가 다른 방법, 억지라도 좀 부리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 억지 부리고 그런 마음, 그 예수님이 좀 약간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소리 안 하고 막, 부딪혀봐라. 내가 막, 그냥 나가나가고 막, 그런. 독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못된 마음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버텼어요. 저는 제가 1962년 내 제사함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어요. 그 지정자님 막 은행 이야기 쭉 하시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 네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못하지요. 누가 해야 돼? 주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너 왜 내 이야기를 안 하냐. 하나님 나중에 어려우면 막 버틸라고요. 막. 그 얘기는 하나님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지진아님, 제가 그 돈 20만 원 못 받아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내가 나가려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인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 주인으로부터 아무 기별이 없습니다. 기별이 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박형 주인이 계셨냐고. 예, 저 주인이 계십니다. 누구시냐고. 예수님이시라고. 아, 박형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박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나 오늘 여기서 내려가겠다고 외관서 내리셨어요. 내려나 김천 돌아가겠는데 박형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라는 부탁, 난 생 처음 받았어.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우리 집이 부엌 위에 다락이 있는데 그 다락이 일어설라 그러면 키는 만큼 한 이 정도 되니까 늘 엎드려 가서 새벽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여기 가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는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건물 한번 알아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나가서 우리 집에 얼마 안 갔는데 2층 새 놓습니다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좋은 건물인데 세가 얼마니까 전세로 20만 원 달라는 거예요. 하,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거든요. 돈이 20만 단 만 원도 없는데 그다 또 뭐 이렇게 바쁘게 하다 또 뭐 얼마 지났어요. 이제 저들은 여름 방학 때만 행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름이 가까워 오는데 행사 전에 이 집 문제를 해결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집 문제를 두고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를 드렸어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면 지난번에 봤던 그 2층이 어떠냐? 좋지요. 좋지요. 그거 너무 싸서 벌써 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 먹고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새 놓아서 여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주인을 찾아 주인 없고 아이들만 있어요. 야, 아버지 어디 가셨냐? 야, 어디 가셨다고. 어, 그래. 나 2층 새 얻어놓은 사람인데 오늘 저녁에 온다고 아버지 좀 기다리라고 그래라. 예. 저녁에 갔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꽉 실하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김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집을 20만 원 주고 전세로 들어왔는데 그 집을 은행에 넘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집을 나에게 주시고 싶으면 주십시오. 그렇게 쭉 한 내가 한 참 동안 설명하면 내가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 되는 어르신이 몇 년 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키도 좀 적으시고 아주 성실하게 보이는 분인데 눈을 딱 감고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빨리 말씀하면 가부간에 근데 한참 후에 그분이 입을 여셨어요. 나는 시내에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입니다. 첫마디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국도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데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현관에서 이야기하는데 안방에서 장로님 따님이 피아노를 치는 찬송가가 울려나오는데 내가 꼭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뒤에 그분하고 제가 떠난 뒤에도 너무 이제 나중에 제가 서울에 온 뒤에 이제 그분이 저 강선생 딸인지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세상 떴는데 잊을 수 없는 분. 저는 제가 가난이 내게 다시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 나는 못 이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기 그 전에는 그런 재앙이나 그런 재난에 내가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죽을 만한 고비도 한두 몇 번 넘기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집이 두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사는 집, 종들이 많고 재산이 많고 음식이 많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난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그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재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더러움이 오고 유혹이 와도 아버지는 그걸 이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큰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는데 돈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사는 집에는 유혹이 오면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가난이 오면 가난을 이길 힘이 없고 재난이 오면 재난을 이길 힘이 없고 이제 배고픔이 와도 배고픔을 조치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와도 괴로움을 이길 힘이 없고 더러움이 와도 더러움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금방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을 찢어벗기라 매를 많이 맞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기절을 해버렸죠. 밤중쯤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고 손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등은 막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등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이제 그 손발이 착고에 채워서 막 차갑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막 지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바울의 마음은 감옥이 아니고 하늘나라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에 빠지고 어려우면 몸이 어려우면 마음도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하고 마음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서 마음은 먼 나라 가기 위해서 뭐 비행기표를 마음은 사야 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 마음은 말입니다. 그 뭐 비자를 받아야 하고 여권을 막 그런 필요 그냥 마음은 가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게 차이입니다. 그 내 자신의 생각은 가지고는 재난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유혹에 빠지고 죄가 오면 죄에 빠지고 가난이 오면 가난에 빠지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가난이 와도 아버지가 탁 막아주고 배고픔이 와도 아버지가 막아주시고 그게 아버지 집하고 내가 사는 집의 차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여자는 가늠하다 잡혔어요. 여자는 자기가 그 음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실제로 이 여자 가늠을 한 게 아니고 음란한 마음에 그걸 이기지 못 끌려간 거죠. 아,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남편 있는 여자인데, 나는 가늠하다 잡힌 돈에 맞아 죽는데, 난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똑같아요. 전자게임 하면 안 돼,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 끌려가는 거지. 자기가 결정해서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전자게임도 그렇고 뭐 그 다 같아요. 여자가 음란한 마음이 끌어가는 이기지 못해서 그게 끌려가서 딱 잡혀 끌려가니까 아주 끌려가서 간음을 하고 잡혔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저는 좀 전에는 간음에 한 음란한 마음에 끌려다녔다가 이젠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끌고 돌멩이들을 들고 막 여자 주위에서 이제 산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게 끌려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안 끌려갈 만한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아까 말한 그 저 뭡니까? 예쁜 여자고 사는 불구자 그 사람. 그 사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엔 착한데 내 안엔 정말 아름다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그 마음을 이겨내질 못해. 자기도 못해. 연탄 집게 들고 때 똑같은 일이에요. 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19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했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데 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가난을 이기 난 이기지 못하고 난 늘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음란에 끌려다녔고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 곁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서 있는 동안에 좀 전까지는 그 음란한 그 돌멩이 그리고 서연 끌려다니는 이제 이상도 예수님하고 이 여자 같이 있는 동안에 이상도 그 어떤 악이 무엇이 이 여자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의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 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먼저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돌을 버리고 물러갔어요. 예수님은 그 돌멩이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데 여자는 그 돌멩이 못 떨어뜨리고 여자는 그 무리들 물려보낼 수 있어요. 물려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을 뒤로 밀어낼 수 있고 유혹을 밀어낼 수 있고 악을 밀어낼 수 있고 재앙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재산이 있고 아들도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는 재산을 지키고 재산 더 풀리는 재주가 있고 아들은 재산을 잃어버린 재산이 나갔는데 그걸 막질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저 배고픔이 오는데 막질 못하고 어둠이 오는데 그걸 막지를 못해요. 옛날 한국 고시조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가시 잡고 또 한 손에 막대 잡아 늘른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기 싫어서 시를 쓴 거죠. 가시로 막 막 늘는 걸 막아보려고 모두게 가시를 잡고 막 내리치려고 막대기로 백발을 막 내리쳐서 백발이 내게 못 오라 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재앙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병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멸망을 이길 수도, 뭐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믿어도 돼요. 우리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집에 살 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 떠나자마자 배고픔이 오고 더러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추움이 오고 막 그걸 아 막아내면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세상에 그게 올까 봐 불안해요. 저는 19살 때까지 내가 뭘 해서 제대로 해서 뭐가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도 교회 안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뭐 청소하고 교회 일을 참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그랬습니다. 19살 때던 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전에 내 안에 죄가 많아서 예수님 들어오고 싶어도 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셨는데 그때 내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없이 혼자 있을 때 죽음이 오고 돌이 날라오는 그걸 막을 길이 없고 끌려가는 막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저절로 내 쫓아와 막아주시듯이 그 이후에 제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걸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지난 50년 살면서 이래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제가 은행 지정장님 찾아가서 지정장님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이사 갑니다. 집을 인계 받으십시오. 아, 지정장님이 저한테 박형 참 미안하다고 내가 박형 젊은 사람 앞길을 가르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금고에 돈을 꺼내서 내가 저를 주더라고. 주머니 딱 넣어 이게 얼마인지 너무 궁금한 거야. 커피 마시고 가라는데 그게 궁금해서 막 왔어요. 인사하고 골목 모퉁이 딱 돌아 꺼내버린게 만 원이나 줬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이래저래 모인 돈이 8만 원이 되는 거야. 그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모은 돈이 8만 원입니다. 그 전세 20만 원짜리를 전세 8만 원에 들어간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구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장로님 꼭 저 형님같이 저를 위해 사랑해 주었어요. 그 장로교 우리 또 막 교단들 그때도 주변에 이단에 걔도 장로님 늘 우리 도와주시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우리 뭐 형제 다 머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가까이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유익 때문 좋아서 붙고 또 손해가 안 되고 또 떠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항상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도우셨어요. 둘째 아들이 추위를 피하려면 배고픔을 피하려면 어려움을 피하고 더러움을 피하려면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나라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그라시아스가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큰 풍파가 일어나고 몰아쳐도 나의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참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일만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때 자기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사업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외국에 가면 돈을 벌기도 잘 벌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도 한국엔 돈을 잘 쓸 데가 없어요. 뭐 기껏해야 집 사고 뭐 차 사고 밥 먹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그러는데 남미 같은 데 가면 알지 근데 부자들은요 정말 대문간에서 안방까지 한 1km쯤 되는 집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하면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기 뜨고 이쪽으로 하면 바로 강우리 등 요트 타고 바다로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들 정원에 막 정원수 빗상 갖다 심고 방에 들어가면 골동품 골동품 미국에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LA 가면 헌팅턴 그분이 죽고 그 집을 정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 아주 LA 유명한 집이에요. 가봤어요. 막 정원에 화초 이쪽은 장미 막 쭉 크고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막 그림들이 아주 비싼 그림들이 뭐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살아있는 같은 그림이 방마다 있고 그 그림 이제 한 해송하러 방을 침침하게 가서 구경하게 하고 그런 부자들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 죽었잖아요. 죽음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앙을 그걸 막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돈만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고통을 자식이 삐뚤어대고 삐뚤어지고 뭐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라고 교통사고 안 하고 막 그리고 회사가 망해지고 막 인생이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인생은 한평 살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은 뒤 저에게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문제를 막아주었어요. 지난 얼마 동안 저에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너무 아름답게 다 뒤엎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어려우면 다른 막 그 형제들이 아 목사님 어떡합니까? 괜찮아.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 그 예수님이 똑같은 집이 있는 두 척이 있는데 한 채는 아버지가 사는 집 한 채는 둘째 아들이 사는 집 아버지가 사는 집에는 장애 와도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슬픔도 못 들어가고 고통도 못 들어가고 배고픔도 못 들어가고 추위도 못 들어가고 더러움도 못 들어가고 그건 깨끗하고 화려하고 복되고 두째 아들 집에는 뭐 아무나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유혹도 들어갔다 끌어가니까 훔쳐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재산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배고픔을 남겨두고 더러움을 남겨두고 막 절망만 남겨두고 고통만 남겨두고 여러분은 어느 집에 삽니까?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집에 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집에 아버지의 저 집에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다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해요. 저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기 위하여 예수님 계시는 그 궁전에 거하기 위하여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부터 내 마음에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온 뒤에 더러우면 아버지가 깨끗게 해주시고 배고프면 아버지가 음식을 주시고 옷이 없으면 좋은 옷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집에 들어온 뒤에 아버지께서 하시듯이 제가 사는 삶 속에 예수님께 하신 그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폼으로 믿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제가 제 아들을 키우면서 제 딸을 키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복되게 되고 이젠 제 아내와 제가 늙었습니다. 어디 가도 나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 다른 사람은 막 늙어서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하는데 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지요. 내가 늙어 병들어 죽어도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집에 가게 되고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무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나가 하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재앙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저녁 또 내일 아침부터 저희들 강남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아버지의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의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재난도 못 들어가고 어둠도 못 들어가고 유혹도 못 들어가고 배고픔도 못 들어가고 거기는 배고픔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집에는 재난도 들어가고 배고픔도 들어가고 고통도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거지가 되는 일이 오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친 뒤에 여러분들이 신앙 상담을 하면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죄사함 받고 아버지 집에 앉아서 가르쳐 줄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